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야 만져볼 수 있는 5만 일체 임금.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막 수십억 원어치에 달하는 비법서들이 한 도시의 광장에서 한꺼번에 불타고 있습니다.
와, 그 광경을 실제로 봤다면 정말 상상만 해도 압도적이었을 겁니다. 완전히 거대한 경제 시스템이랑 수백 년 된 종교적 관습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맞아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쪽에서는 2만 명이나 되는 군중이 엄청나게 거대한 원형 극장에 모여서 무려 2시간 동안이나 알아듣지 못할 고함을 지르며 폭동을 일으키고 있단 말이죠.
진짜 그야말로 도시 전체가 마비된 거네요.
그렇죠. 대체 이 고대 로마의 거대 도시 에베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모든 게 바로 단 한 명의 남자가 가져온 새로운 아이디어 때문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깊게 파고들 크레이그 키너 박사의 사도행전 18장부터 20장까지의 강연 자료가 바로 그 폭발적인 순간들을 아주 생생하게 다루고 있죠.
네,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심층 탐구에서 우리가 다룰 미션은 그냥 지루한 고대 종교 역사를 쭉 나열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죠.
네, 초기 기독교라는 아주 작은 신생 스타트업이 어떻게 로마 제국이라는 그 거대한 정치, 경제, 문화적 구조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또 그 안으로 교묘하게 스며들었는지 완벽하게 해부해 볼 겁니다.
사실 청취자 여러분도 한 번쯤 겪어보셨을 주제거든요.
맞습니다. 당신이 막 새로운 아이디어나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기존의 거대한 기득권과 부딪혀본 적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인 바울이 그 거대한 장벽들을 어떻게 영리하게 또 때로는 무모하게 돌파했는지 아주 흥미롭게 들리실 겁니다. 자, 이제 하나 씩 풀어보죠. 첫 번째 무대는 고린도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아주 치명적인 법적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고린도에서의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요. 먼저 바울을 끌고 간 반대파 유대인들의 아주 치밀한 전략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전한 새로운 메시지 때문에 유대인 회당이 완전히 둘로 쪼개지는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가 났겠네요.
그렇죠. 그러자 반대파들은 바울을 아카이아 지방의 새로운 로마 총독인 갈리오의 법정으로 질끌고 갑니다. 고발의 핵심은 딱 이거였어요. 이자가 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신을 예배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
잠깐만요. 그냥 들어보면 저 사람이 우리 동네에서 이상한 소리예요. 같은 되게 단순한 종교적 불만처럼 들리는데요. 이게 왜 굳이 로마 최고 권력자인 총독의 법정까지 가야 했던 거죠? 그 안에 뭔가 숨겨진 진짜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그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려면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 방식을 좀 아셔야 하거든요. 로마는 제국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실용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실용적인 태도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민족들에게는 종교적 자치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유대교 역시 완벽하게 명문화된 합법 종교는 아니었지만 그들의 오래된 전통 덕분에 로마로부터 합법에 준하는 존중을 꽤 받고 있었거든요. 자신들의 공동체 내부 문제는 스스로 재판할 권리도 있었고요.
로마 입장에서는 복잡한 율법 문제는 막 귀찮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통제해라 이런 식의 실용주의였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굳이 총독에게 끌고 간 이유는 아주 명확해지죠. 총독님, 이 바울이라는 자가 이끄는 집단은 우리 유대교의 정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족보도 없는 새로운 불법 이단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선을 긋고 싶었던 겁니다.
와, 이거 진짜 무서운 전략이네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유대교의 보호막에서 분리되는 순간?
분리되는 순간 그들은 로마 제국의 평화를 위협하는 불법 집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세상에. 최악의 경우에는 반역죄로 처형당할 수도 있는 매우 치명적인 법적 함정이었네요. 이거 당신의 현실과도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어떤 점에서 비슷하다고 보시나요?
마치 현대의 거대 독점 기업이 자기들의 파일을 위협하는 신생 스타트업을 떼어내기 위해서 규제기관에 고발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얘네는 우리 업계의 일원이 아닙니다.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집단이니 철토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상황과 완벽하게 겹칩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관료주의 앞에서 로마 총독 갈리오는 대체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기각해버렸나요?
네, 흥미롭게도 갈리오는 그 고발을 쫙 듣고는 아주 냉담하게 반응합니다. 이건 너희들 유대인 내부의 율법과 명칭에 관한 문제일 뿐이니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이 되고 싶지 않다.
와, 완전 쿨하게 잘라버렸네요.
네, 이렇게 말하고는 아예 사건 자체를 기각하고 법정에서 그들을 쫓아내버리죠. 그 결과 고소인 중 한 명이었던 회당장 소스테네가 오히려 군중들에게 막 매를 맞는 황당한 결말로 끝이 나버립니다.
총독이 이건 너희 업계 내부 문제니까 규제기관인 우리는 절대 개입 안 해 이렇게 선언해버린 거네요. 바울 입장에서는 진짜 10년 감수했겠습니다. 그런데 이 갈리오의 기각 판결이 기독교 역사에서 엄청난 나비 효과를 가져왔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갈리오는 그냥 일개 지방관리가 아니었거든요. 훗날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의 친형이기도 했던 로마를 대표하는 아주 비중 있는 총독이었습니다.
아, 그런 거물급 인사였군요.
네, 그래서 그의 이 기각 판결은 로마 법정에서 하나의 아주 강력한 판례가 되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전까지 로마 제국 전역의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유대교의 한 분파이므로 로마법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완벽한 법적 방패가 되어준 거죠.
로마라는 거대한 법적 시스템의 틈새를 기가 막히게 공략해낸 거군요. 자, 이렇게 고린도에서 법적인 생존을 확보했으니 이제 한숨 돌리고 안심해도 될까요?
하하, 안타깝게도 전혀 아닙니다.
네, 전혀 아닙니다. 법적인 장벽을 넘자마자 바울은 그 시대 사람들의 일상을 지배하던 가장 강력하고 실질적인 시스템, 바로 주술과 돈의 경제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 무대가 바로 고대 아시아의 핵심 도시 에베소입니다.
네, 이 에베소는 당시에 경제와 문화의 엄청난 중심지였죠. 이곳에서 바울은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12명의 제자들을 만난 것인데요.
아, 그 아폴로라는 인물이랑 비교되는 에피소드죠?
맞습니다. 이전에 에베소에서 활동했던 아폴로라는 인물도 지식의 한계는 분명히 있었지만 그는 이미 성령을 체험하고 열정적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재세례가 굳이 필요 없었거든요. 반면에 이 12명은 성령의 존재조차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기초 지식이 완전 부족했던 거네요.
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지식적 공백을 빠르게 파악하고 다시 세례를 베풀어서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돕습니다.
약간 팀원들의 기초 지식 수준을 재빠르게 파악하고 맞춤형 온보딩을 진행한 거군요. 그런데 사실 제가 에베소 기록에서 진짜 놀란 건 바울의 엄청난 일과표입니다. 두란노서원이라는 곳에서 매일 강연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 두란노서원이죠.
폭궁이라는 뜻이잖아요. 주인이 얼마나 깐깐했으면 그런 별명이 붙었을까 싶은데 바울의 스케줄을 보니까 정말 살인적이더라고요.
당시 이오니아 지방의 도시들은 날씨가 꽤 더워서 보통 오전 11시면 공식적인 육체노동 일과가 끝났습니다. 바울은 이른 아침부터 11시까지는 텐트를 만드는 아주 고된 육체노동으로 생계를 직접 유지했고요.
11시까지 막 텐트를 만들고 나면 지치잖아요.
당연히 지치죠. 그런데 사람들이 낮잠을 자거나 쉬는 그 덥고 나른한 오후 시간 전체를 몽땅 할애해서 두라노의 강당을 빌려 철학자나 강연자처럼 사람들과 치열하게 토론하고 가르쳤던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매일 투잡을 뛴 거네요. 오전에 땀 흘려 노동하고 오후 내내 강연을 하다니 엄청난 헌신입니다. 그렇게 피땀 흘리며 구축한 바울의 네트워크가 에베소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하잖아요. 바울의 영향력이 커지고 막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기가 막힌 해프닝이 하나 벌어지더라고요.
아, 스게와의 일곱 아들 사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당시 에베소의 영적 경제 시스템이 얼마나 리얼하게 작동했는지 볼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사실 고대 에베소에서 주술이나 마법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가벼운 미신 정도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질병을 낫게 하고 사업을 성공시키고 또 경쟁자를 저주하는 일종의 실용적인 기술이자 필수적인 보험이었거든요.
아, 일종의 테크놀로지 같은 거였군요.
네, 그래서 유대인 퇴마사들도 막 지독한 냄새가 나는 뿌리를 태우거나 솔로몬의 반지 같은 아주 복잡한 도구를 사용해서 영적인 힘을 통제하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바울이 아주 단순하게 예수의 이름만으로 악령을 휙 쫓아내는 걸 본 겁니다.
와, 이 지점이 진짜 흥미롭습니다. 당시 퇴마사들 눈에는 예수의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새로운 소프트웨어 툴이나 관리자 권한 명령어처럼 보였겠네요. 야, 저 기술 끝내주는데 우리도 저 주문을 복사해서 써먹어보자 하고 불법 복제를 시도한 거잖아요.
네, 완전히 같은 맥락입니다. 수교화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일곱 아들이 악령 들린 사람을 딱 찾아가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라 하고 호기롭게 외쳤죠.
네네.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권한 인증도 없이 껍데기 명령어만 훔쳐 쓰는 것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바로 에러를 뿜어낸 거군요. 방금 하신 말씀을 IT 비유로 확장해보면 이게 너무 재밌는 게요. 마치 서버의 최고 관리자 권한, 그러니까 루트 권한을 얻지도 않은 해커들이 껍데기 명령어만 덜컥 입력했다가 보안 시스템한테 역공을 당한 거잖아요. 악령이 나는 예수라는 최고 관리자도 알고 바울이라는 공인된 유저도 아는데 넌 대체 누구냐? 이러면서 덮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악령이 그들을 사정없이 덮쳐버리죠. 결국 일곱아들은 옷이 다 찢어진 채로 피를 흘리며 버르거벗고 도망치는 대망신을 당합니다.
아이고, 진짜 대망신이네요.
이 사건은 단숨에 에베소 전역에 소문이 났고요.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배후에 있는 힘이 자신들의 그 얄팍한 주술적 기술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그 깨달음이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그 압도적인 장면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사람들이 무려 5만 드라크마 어치의 마법책을 싹 다 가져와서 광정에서 불태워버렸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회사에서 쓰던 낡은 소프트웨어 하나 바꾸는데도 엄청난 저항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럼요. 시스템 교체가 제일 힘들죠.
가난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평생의 재산이자 생명줄 같은 비법서들을 자기 손으로 다 불태운 겁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경제적 사회적 단절의 선언입니다. 그 책들은 그들의 생계와 비즈니스 모델 그 자체였거든요.
완전 밥줄을 끊은 거네요.
네, 그것을 공개적으로 불태웠다는 것은 과거의 시스템에 대한 완전한 포기, 즉 매몰 비용을 기꺼이 감수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갈아타겠다는 압도적인 결단이었죠. 에베소의 영적, 경제적 지형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오래된 메인프레임 서버를 통째로 부숴버린 거나 다름없네요. 하지만 돈의 흐름이 끊기는 곳에는 반드시 무서운 반발이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바울의 이러한 성공은 결국 에베소의 거대한 기득권층, 당장 밥줄이 끊길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뇌관을 건드리고 맙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폭동이 시작되죠. 이 폭동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나요?
데메드리오는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 모형을 은으로 만들어 팔던 조합의 아주 유력자였습니다.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신전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힐 정도였는데 그 규모가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무려 4배나 컸습니다.
4배요? 상상이 안 되네요.
엄청난 크기였죠. 그리고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었어요. 소아시아 전역에서 수많은 관광객과 순례자가 몰려들고 막대한 자금이 예치되는 거대한 중앙은행이자 경제적 허브 역할을 했습니다.
아, 종교와 금융이 결합된 거대한 기업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가르치고 다니니까 모형 판매 수익이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신앙심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돈줄과 상권의 문제였군요. 당신이 런칭한 서비스 때문에 기존 대리점 연합회가 단체로 들고 일어난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분노한 데메드리오가 기술자들을 막 선동하니까 수만 명의 군중이 2만 명 이상 들어가는 거대한 원형 극장에 몰려가서 에베소 사람의 아르테미스는 크다 하고 2시간 동안이나 소리를 지릅니다.
군중 심리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거기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거기 왜 왔는지 뭘 위해 소리치는지조차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군중심리라는 게 정말 무섭고 맹목적입니다.
네, 그 광기 어린 현장에 바울은 자신이 직접 들어가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울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아시아시라는 고위 관료들이 사람을 보내어 바울에게 절대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사실 제가 이 강연 자료를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아시아시라면 당시 로마 황제 숭배를 주관하고 로마의 공공행사를 후원하는 에베소 최고 위층 이교도 엘리트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권력자들이죠.
바울은 우상을 혐오하는 유일신주의자인데 대체 왜 황제를 숭배하는 이교도 권력자들이 바울의 목숨을 걱정하고 보호합니까? 상식적으로 앞뒤가 전혀 안 맞는데요.
현대 관점에서는 굉장히 모순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고대 로마 사회의 독특한 구조를 이해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후원자와 수혜자의 관계로 아주 촘촘하게 엮여 있었거든요.
아, 패트론과 클라이언트 관계 말씀이시죠?
네. 아시아시 같은 엘리트들은 도시의 유익을 주거나 대중적 인기가 높은 철학자, 지식인들을 후원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위신을 높였습니다. 바울은 이미 두라노 서원 등을 통해 에베소에서 엄청난 대중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성장해 있었고요.
아, 영향력 있는 셀럽이었군요.
그렇죠. 이교도 엘리트들에게 바울의 종교적 메시지 자체는 덜 중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바울이라는 뛰어난 지식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일종의 사회적 자본이었다는 점이죠.
아,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갑니다. 이게 일종의 벤처 캐피탈이 유망한 스타트업 최고 경영자를 보호하려는 스폰서십 같은 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찍고 간접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저 스타 강사가 저런 무식한 폭도들 손에 무참히 찢겨 죽으면 후원자인 우리 체면도 깎인다, 약간 이런 계산이 깔려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훌륭한 해석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클라이언트가 그런 무의미한 폭동에 희생되는 것을 절대 원치 않았던 겁니다. 바울이 단순히 길거리에서 고립된 채 소리만 치는 광신도가 아니라 그 도시의 핵심 오피니언 리더들과도 상당히 깊은 정치적,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죠.
진짜 똑똑하게 움직였네요.
결국 이 폭동은 에베소의 서기장, 즉 최고 행정관이 등장해서 아주 영리하게 해산시킵니다.
서기장이 어떻게 그 흥분한 수만 명을 한 번에 돌려보냈죠?
서기장은 군중들의 가장 큰 약점, 바로 로마의 개입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했습니다. 아르테미스가 위대하다는 건 온 세상이 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신전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여신을 직접 모욕한 것도 아니다.
명분이 없다는 거네요?
네. 너희들이 이렇게 정당한 이유 없이 불법 집회를 열면 당장 로마 군대가 개입해서 우리 도시의 자유와 자치권을 빼앗아갈 수 있다. 이 한마디에 군중은 겁을 먹고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여기서 보여주려는 메시지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네요. 바울은 사회 시스템 밖에서 돌을 던지는 무법자나 테러리스트가 아니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기존의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활동했고 심지어 이교도 엘리트들에게도 보호받을 만큼 합리적으로 소통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 전체로 빠르게 뻗어나갈 수 있었던 핵심 이유입니다. 무조건적인 배척과 파괴가 아니라 시스템 안으로 스며들어 설득하는 힘이었죠.
자, 이렇게 에베소에서 극적이고 치열한 전투를 치른 바울은 이제 드로아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거대 시스템과의 싸움을 넘어서 바울 본인과 동료들의 아주 인간적인 한계와 마주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 유명한 유주고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사실 시간이 별로 없었던 바울은 밤이 새도록 강연을 이어갔죠. 집회 장소는 3층이었고 수많은 기름 램프가 켜져 있었습니다.
램프가 많으면 덥잖아요.
당시에 기름 램프는 그으름과 냄새가 심했고 실내 온도도 꽤 더웠을 겁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공기를 좀 쐬려고 3층 창문에 걸터앉아 강연을 듣다가 그만 깊은 잠에 빠져서 3층 아래로 떨어지고 맙니다. 사람들이 다급하게 내려가 보니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장면에서 되게 기묘한 위안과 인간미를 느낍니다. 아무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의 열정적인 설교라도 매연 가득한 방에서 밤을 새우면 학생은 무조건 졸기 마련이라는 거죠. 인간의 생리적 한계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하하, 누구나 공감할 만한 대목이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바울의 그 다음 행동입니다.
네, 바울이 곧바로 뛰어내려가 유두고를 덥석 끌어안고는 걱정 마라, 생명이 아직 그에게 있다며 그를 기적적으로 살려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했나요?
다시 3층으로 성큼성큼 올라가서 땅을 떼어먹고는 날이 밝을 때까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강연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아니, 이거 진짜 경악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떨어져 죽을 뻔한 학생을 살려내고는 태연하게 교탁으로 돌아가서 자, 다들 진정하시고 아까 25페이지 어디까지 했죠? 계속합시다! 이러고 진도를 뺀 거잖아요.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자신의 한계와 사람들의 한계를 몰아붙이며 서둘렀던 걸까요?
바울은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그가 가는 도시마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계속해서 경고했기 때문이죠. 그에게 엄청난 조급함은 밀레투스에서의 고별설교 장면에서 더 명확히 드러납니다.
밀레투스요?
바울은 자신이 수년을 바친 에베소를 지척에 두고도 일부러 들르지 않고 장로들을 밀레투스로 따로 부릅니다.
왜 굳이 따로 불렀을까요?
고대 사회의 엄격한 접대 관습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에 들어가면 수많은 사람들과 인사하고 대접받느라 엄청난 시간을 뺏길 것이 불보듯 뻔했으니까요.
아, 인간관계와 인맥관리에 발목 잡혀서 정작 가야 할 궁극적인 미션을 놓칠까봐 의도적으로 피한 거군요. 리더로서의 냉철한 위기관리 능력이 돋보입니다. 그렇게 밀레투스에서 만난 장로들에게 바울은 아주 묵직한 경고를 남기죠.
네, 바울은 장로들을 목자이자 감독이라 부르면서 에스겔소의 은유를 빌려 경고합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들이 양떼 사이에 들어와 그들을 해칠 것이다. 심지어 여러분 가운데서도 진리를 왜곡하여 제자들을 빼돌리려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와, 진짜 뼈를 때리는 조언이네요.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리더분들도 100% 공감하실 겁니다. 조직을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외부의 경쟁자나 핍박이 아니라 내부에서 발생하는 분열과 변질이라는 걸 바울은 정확히 꿰뚫어 본 것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별의 장면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감정적인 순간 중 하나입니다. 늘 철의 여인처럼, 아니 아주 가민한 투사로만 보였던 바울이 사람들과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크게 소리내어 웁니다.
상상이 잘 안 가네요. 우는 바울이라니.
고대 지중해 문화에서 이런 친밀한 입맞춤과 오열은 가족이나 끈끈한 사제지간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가 단지 순히 차가운 교리만 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고 영적으로 돌보았던 아주 따뜻한 아버지 같은 존재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죽음을 향해 걸어가면서도 내부의 결속을 다지고 눈물로 이별을 구하는 인간 바울의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그려지네요. 자, 청취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길고도 격렬한 여정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단순한 역사 공부 그 이상이죠.
네, 오늘 우리는 단순히 고대의 종교적 텍스트를 읽은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굳건한 신념과 아이디어가 어떻게 거대한 시스템을 뚫고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마스터 클래스였죠. 바울은 고린도에서 거대한 로마법의 틈새를 찾아 방패로 삼았고, 에베소에서는 수백 년 된 주술 경제 서버를 통째로 불태워버렸으며, 그 맹목적인 폭동 앞에서도 이교도 엘리트들과 소통하며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임박한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남은 에너지를 모두 쥐었잖아요. 조직의 내부를 단단하게 다졌죠. 세상의 장벽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그 시대의 법률과 지식인들의 네트워크, 공공강당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핵심 가치에서는 단 한 치의 양보도 없었던 혁명가. 그것이 바울이 기존의 세상을 변화시킨 비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정보와 가치관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막 폭동처럼 들고 일어나는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거대한 기득권이나 관행 앞에서 거대한 벽을 느끼실 때도 많을 겁니다. 당신은 바울처럼 그 압박 속에서도 자신만의 진실, 당신만의 소명을 굳건히 밀고 나갈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깊은 탐구를 마치면서 한 가지 도발적인 생각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생각인가요?
만약 당신이 지금 속한 조직, 혹은 이 세상을 진정으로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반대하는 그 세상과 높은 벽을 쌓고 밖에서 비난만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바울처럼 그 사회의 중심부, 극장과 강당 한가운데로 과감히 스며들어가 그들의 언어와 네트워크 속에서 치열하게 대화하는 게 맞을까요? 세상을 뒤엎는 진정한 혁명은 배척이나 고립이 아니라 아주 치열하고 지혜로운 통합에서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주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주제네요.
네,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치열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지식 가이드, 심층 탐구였습니다.